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19년 말에 중국의 우한에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악한 질병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WHO 이쪽에서 이거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코로나19 2019년에 이제 이게 발생했으니까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다 이렇게 이제 해서 코로나19 영어로 뭐 코비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이 우한 폐렴이 사태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커다란 그 위험 가운데 매일매일 불안한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중국,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일본 등에서만 이제 이게 창궐하고 제가 미국을 1월 말쯤 이렇게 방문하고 했는데 그때 미국, 캐나다는 아주 굉장히 안전했어요. 거의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태가 이렇게 급하게 진전이 되고 우리나라에 그냥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신천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게 뭔가 여기에 의미도 부여하고 뭐 더 같으면 이제 그 이후에 앞으로 다가올 광야를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그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를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막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미국 내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자기네 나라의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불똥이 미국으로 튀어갖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확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왜 이와 같은 질병이 생기는지 그 의미와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설교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들어가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세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현재 660만 명이라 그래요. 660만 명. 그 전 세계 인구 한 60억이라고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0.1%. 1%만 6천만이거든요. 그거에 이제 660만이라니까 한 0.1% 이렇게 돼 있고 사망자가 40만 명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60만 명 중에 미국이 확진자가 190만 명, 40만 명 사망 가운데 미국의 사망자가 11만 명.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체 확진자, 전체 사망자 이거에 뭐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런 정도의 엄청난 그런 그 희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지금 흑인 폭동 이런 것들도 이제 일어나게 되고 참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뿐이 안 될까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는 이런 참담한 일이 지금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해석을 하고 또 의미도 알려주고 설교도 하고 뭐 책도 나오고 또 세상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목사들보다 이제 훨씬 더 빨리 이 모든 걸 감지하고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의 말이라 해도 그거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오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을 그래도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가장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돕기 위해서 나선 분이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뭐 워낙 영향력도 크고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이런 분석 내용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참 타당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 파이퍼 코로나19의 의미와 목적 이렇게 이제 잡고 파이퍼 목사님과 관련된 이 코로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이렇게 이제 적어서 올리면서 파이퍼 목사님이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이 중국, 이 중국이 이번 문제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이제 맨 끝에 이제 당부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 미네아폴리스, 거기 미네소타주의 가장 큰 도시인 미네아폴리스에 베들레헴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30년 이상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내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일에 이제 갇히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넓게 나가서 방송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아시는 Desiring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는 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렇게 영어 제목이 Desiring God 하나님을 갈망하기 그다음에 .org 그래서 desiringgod.org 이걸 치면은 이분께서 하시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엄청난 그 방대한 사역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가면 이분이 팟캐스트도 있고 설교도 있고 또 이분이 이제 칼빈주의자인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연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칼빈주의 쪽으로 좀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 하루에 뭐 10개, 20개씩 글을 올려요. 이렇게 묵상하고 경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올리니까 그 안에 가서 그냥 다양한 주제로 정말 많은 종류의 글과 그 다음에 영상이 이제 거기에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게 Desiring God. .org 그 사이트가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 전체를 우리 이 파이퍼 목사님이 전체를 이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부분이 존 파이퍼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Ask Pastor John이라고 하는 이런 그 팟캐스트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보내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파이퍼가 대답을 하고 그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한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도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파이퍼가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마귀가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또 파이퍼 목사 이런 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또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Ask Pastor John, 그러니까 John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는 이 팟캐스트는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질문이 미국 사람들에게서만 오는 게 아니라 파이퍼 목사님도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질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은 싱가포르에 사는 한 남성 성도가 파이퍼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보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일단 답을 한 겁니다. 그 싱가포르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 남자 형제님이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파이퍼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를 감염시키는 양상으로 퍼지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싱가포르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부와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고 또 힘을 합쳐 잘 대응해서 우리 싱가포르가 국제적인 찬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교회는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예방 대책, 지침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이제 주저하면서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일부 교회는 모든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또 몇몇 목사님들은 예수님 믿으면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목사님들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와 교만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와 같은 이 상황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그렇잖아요. 이거 참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질문을 보냈더니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오늘 코로나19의 의미와 목적 이거를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조그만 이 한 부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통치 계획 안에서 질병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거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걸 통전적이다 그래요. 성경 전체를 보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죠. 일부분을 보면 안 되고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뭘 얘기하는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특히 이제 코로나19 같이 이렇게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병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일부분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대답했던 그 내용이 성경적으로 타당하고 또 전체 성경에 합당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을 펴서, 그러니까 내 의견이 아니고 성경을 펴서 이 싱가포르 형제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제게 많은 걱정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설명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잘 준비하도록 돕는 거, 이거 목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지금 한 600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생기고 40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거를, 이게 우리가 보통 고통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통의 신학. 왜 고통이 생기는가? 이거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통을 당하는 그 당사자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 이렇기 때문에 내 사실 마음에 이거 말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적으로 잘 맞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아프지 않고 평상시에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 고통의 의미가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지 이렇게 이제 납득을 할 텐데 본인이 당사자가 돼서 본인이 지금 아픈데 뭐 고통 가운데 뭐 죽는 일도 생기고 이런 모든 일들 이제 설명을 하면은 나보고 죽으라는 말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이런 질문을 받고 참 난감한 거예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상처받을 사람이 이제 있으니까 이게 참 난감하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듣기에는 사실 좋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럼에도 목사는 듣는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 해도 성경이 이거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를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경이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 질병, 전염병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걸 좀 이해하고 목사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들어주십사 하고 이제 먼저 양해의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해의 말을 제가 다 했으니까 그분이 제게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같은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임상적이고 역사적인 사실,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 그런 사실이 있고 또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성경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내가 먼저 예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에서 쓰나미가 이제 발생해서 그래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눈앞에 일어난 거고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한 14년 전쯤에 그런 일이 이제 15년 전쯤에 일어난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심지어 이렇게 원치 않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고 자,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기억하고 자, 마가복음 4장을 우리가 한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거기에 풍랑이 내려질 때 제자들이 그냥 죽은 가운데 빠지게 돼서 막 소리를 지르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그다음에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나와요. 그렇게 하니까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래갖고 뭐라고 말씀하냐, 맨 끝에 가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이분께 순종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풍랑과 파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잔잔하게 되냐. 그분이 한 말씀을 하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성경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있고 성경적인 사실이 있다. 자,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 다음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이 그때도 그 예수님이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고 앞으로도 그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쓰나미 사건을 생각해 보라니, 그 우리 앞에 분명하게 있었던 많은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이 두 개를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예수님은 분명히 자연재해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옛날에도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가지고 계셨지만 2004년 쓰나미가 닥칠 때에는, 그렇죠, 그것을 멈추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때 합당하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지혜롭고 오르시며 정의롭고 선한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쓰나미라고 하는 인간이 보기에 정말 심히 악한 재앙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을 위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뭐 쓰나미 말고도 뭐 어떤 사람들이 200명이 죽고 300명이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이 되고, 여기 파이퍼 같으면은, 파이퍼가 아마 그때 독일인가 아마 유학을 갔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다가 버스에서 거기서 아마 총탄을 맞았는데 이래갖고 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훌륭한 그런 복음 전도자고 어머니가 아마 뭐 목사였는지 정확하지 알지만 어쨌든 복음 전도자로 세상 돌아다니며 선교사 역할을 하던 그런 분인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예, 세상 사람 얘기하는 그런 악한 일 정말 거의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아,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다가 글쎄 그 이런 무슨 총을 맞아갖고 이래갖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본인이 이렇게 경험을 했고 또 예,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본인이 또 전립선 암에 걸려갖고 그래서 예, 암 그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가고, 그러니까 저렇게 착하고 선하고 이런 분에게 왜 저런 일이 생길까? 근데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지혜 이런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 아래 모든 일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게 역사적 사실과 성경적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저는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자연적, 초자연적 힘이나 재난을 다스리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분은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미국은 지금 우한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아니라고 그러고 뭐 모르죠 우리가.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봐서는 분명히 중국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아니라고 이제 시침을 떼니까 모르죠.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정확히 알고 계세요. 어디서 일어났고 앞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도 예수님만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없어요. 또 이것을 제지할 수도 있고 또 제지하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죄, 사탄, 질병, 어떤 뭐 재난, 피해 등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강하지 못하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역사의 모든 부분에서 단 한 번도 주도권을 잃고 구속으로 쫓겨난 적이 없으며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허용하도록 남에 의해서 강요받으신 적이 없다. 이게 참 영어를 그대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말이 나오는 건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쓰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주도권을 잃고 그리고 저 구속으로 내쫓겨서 남의 명령을 받거나, 그렇죠? 예수님이 하고 싶지 않은데도 누가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어서 내가 한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 가서 보니까 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온 우주 공간 안에, 지금 우리 이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거 지배와 주관 아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욥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처럼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잘못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실 때 죄를 회개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섬길 수 없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 그게 우연히 생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세상의 모든 질병과 재난, 그렇죠, 모든 것을 감독하고 계시고 또 어떤 것을 제한하고 계시고 또 관리하고 계시다, 이런 사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병과 재난이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관리하에, 감독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짜 문제는 뭐냐,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통전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이걸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거냐, 이거 하는 게 문제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저는 이런 이해의 바탕이 되는 네 가지 성경적 근거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네 가지가 이런 그 어려움, 재난, 고통, 이게 뭐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인 것도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무슨 암도 될 수 있고 어떤 다른 병도 될 수 있고 뭐 직장을 잃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혼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 그렇죠?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참 파이퍼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해요. 제가 우리 사이트에도 어저께 이제 글을 올렸지만 한 가지만 빼고 그 한 가지는 극도의 칼빈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하고는 저는 안 맞습니다. 저희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것은 뭐 개개인의 선호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요 근래에 제가 금요일에 내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서른 가지 이유 이거 쭉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뇌 구조에서 나오지 않는 그러한 그 스타일의 그 심오한 그런 그 성경 해석 아니면 성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뭐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 번 이제 설교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짤막하게 우리가 고통과 고난, 아픔 이런 거를 성경에 근거해서 네 가지 정도를 알고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좋겠다. 이 내용은 아주 짧으면서도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과 재난은 이 세상에 죄 때문에 생겨난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 이거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썩는 것, 이 부패하는 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됐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 그렇죠, 재난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사실이다. 사람의 죄 때문에 생겨난.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제 죄가 이제 세상에 들어왔을 때 지금부터 한 6천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와 같은 이제 일어났어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몸을 포함해서 창조된 모든 것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허무함, 이 썩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거다. 그렇지, 하나님이 미리 다 내다보시고 그래서 경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죽는다. 사람이 이 온 창조물의 대표로서 이와 같은 그 경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들도 이와 같은 그 타락과 부패, 그 다음에 허무함과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병 하나도 안 걸리고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이런 일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접할 때 이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고통과 아픔과 이 재난의 이런 문제를 개인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 이렇게 닥쳐서 이게 닥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일이다.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3절 가서 보니까 창조물이 헛된 곳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다. 사람을 포함해서 여긴 지금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제외한 다른 창조물, 소도 죽고 사자도 죽고 저기는 저 푸른 나무도 결국은 죽고 풀도 죽고 요새 보니까 꽃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노란 꽃, 아침에 제가 이름을 들었는데 금계화라 그랬나? 하여튼 뭐 엄청난 그 야생화가 있는데 보통 그 노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예쁘더라고요. 그것도 다 죽어요. 근데 죽기 원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진해서 죽는 게 아니다. 그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소망 중에 그렇게 죽도록 하게 하신 분, 그분 때문에 죽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죽긴 죽는데 아무 소망 없이 죽는 게 아니라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소망.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그런 소망.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위에 가서 보면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7년 환란기 전에 휴거가 돼서 이렇게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 만찬에 참여하고 7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재림이 될 때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일, 이 아담 때문에 이 이루어지지 그다음 못한 일이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생겨요.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렇게 돼야 창조물이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돼. 우리가 휴거받고 그다음에 부활한 그런 몸을 이렇게 갖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그 일이 있어야 이런 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신음하는 데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든 뭐든 아픔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부부 이렇게 따로 놓고 보면 좋은데 둘이 못 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그런 일이 생겨.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냐, 우리 몸의 구속을 바란다.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이 된 삼위일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고 그다음에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셋이 다 동시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구원받아도 이 몸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어요. 몸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더러운 것과 이 안에 이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서 묻히잖아요. 그럼 죽어서 묻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과 그다음에 이 혼은 하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거기 바디가 없으면 그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중간 단계에 몸을 주세요. 근데 그 몸이 영원토록 사는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이제 이 공중 강림 하시면서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들이 공중에서 오거든요. 저와 우리 아버지가 와요.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뭘 하러 오냐? 지금 저기 파주에 두 분이 이렇게 묻혀 있는 그 몸, 그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그래서 영과 육, 영과 혼과 합쳐지면서 말 그대로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을 이제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몸이 그렇죠. 그 몸과 그다음에 혼과 육 이렇게 세 개가 합쳐진 삼위일체적인 그 존재가 영원 부흥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러면서 뭘 하냐. 이 몸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구원받은 다음에 문제는 영과 그다음에 혼의 문제가 아니고 몸이 지금 이 땅에 갇혀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몸이 리딤,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건 물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러요, 이 몸을. 물러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19든 쓰나미든 어떠한 재난과 이 재앙 여기에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꼭 다시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그 형제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근데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도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있는 건 아니다. 왜 그래?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다 제거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런 죄들로 인한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함이지 우리를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이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거, 우리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보편적으로 모든 창조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도 아플 수 있다는 거, 그리스도인도 죽는다는 거,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재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이런 질병이 올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서 쭉 읽어보니까 모든 질병은 다 나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질병에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죽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위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1장에 가서 보시면 주의 만찬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주의 만찬이 이제 끝난 다음에 28절 가서 보면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된다. 주의 만찬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 빵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다음에 포도주스를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주의 만찬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 주에 문자 메시지가 다시 날아가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는 우리의 고백하지 않았던 죄가 있으면 저 고백을 하고 그리고 몸과 혼과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가 가요. 자, 왜 그러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 예수님의 몸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그렇죠? 몸이 약해진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죽은 사람도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심지어 어떤 사람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한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해서 죽게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라는 거하고 정죄, 어느 면에서 이 지옥 정죄학은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잘못하면 그럼 채찍질을 하잖아요. 이건 징계라고 얘기해요. 디시플린,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이렇게 때려서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징계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많은 경우에 정죄, 컨뎀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주 죄 때문에 죽어라 하고 지옥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의 그 지옥 정죄는 우리가 절대 받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아프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엔 사람에게 병도 주시고 사람을 약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엔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럴까 참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보니까 12장 8절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7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아들이 있는데 망나니로 나가고 이대로 두면 악한 자가 되겠는데 그냥 두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어떻게 회초리 들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썼어요.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소 다 키운 애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될 대로 되고 그렇게 돼도 무슨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왜 그러냐? 더 악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지어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질병도 있고 그렇죠? 악한 재난도 있고 코로나19 같은 것도 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나니와 삽비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더 이상 그대로 두면 하나님에게 누가 되고 성도들에게 누가 되니까 어떻게 즉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둘 다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그런 일이 이제 나오고 구약시대 아간이란 사람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도 이상한 불고 들이다가 즉사하게 되거든요. 다 어때요? 이 이집트 땅에서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그들에게 생겼어요. 그대로 두면 더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경우에는 이들을 데려가는 것이 은혜의 행위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 결국은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죽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태로 그리스도인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대해야지 하나님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면제가 돼서 말 그대로 만사 형통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질병과 재난과 아픔 이런 모든 거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보편적인.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현상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우리도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때에는 사람이 병이 들거나 약하게 되거나 심지어 죽는 것 자체가 그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행위로 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심판으로서의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으로서의 질병.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이들에게 특정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 아니면 죽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냥 백성들 앞에 가서 연설을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 야, 이거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신의 음성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해가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보니까 12장 22절 23절에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침해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 전통과 그 기록에 따르면은 촌충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우리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 이럴 때 그럴 때 뭐 이 회충약 팔고 촌충약 이런 거 팔고 이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때 가서 보면 병에다가 막 이런 거 담아갖고 오면 촌충이 엄청나게 무서운 게 그냥 길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그걸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높인 사람에게 그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가 로마서 1장 27절에 동성애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다. 그래서 받은 게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에이즈거든요. 네, 그래서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치료제 이런 걸 이제 해서 생명이 지금 연장이 되고 있는 거지 그거 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그런 그 질병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로마서 1장 그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짓는 그 죄의 명단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건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 죄 중에 하나를 동성애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지난주에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거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발 하라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유발 하라리.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들었는데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그 뉴스 앵커가 잘 지내고 계시냐, 가족들도 다 지내고 있냐니까 저와 제 남편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남편이랑 이 사람 남자인데 도대체 뭔 얘기인가 가서 찾아봤어요. 유발 하라리 그랬더니 동성애자예요.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걸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My husband. 남자가 나와갖고 마이 허즈밴드 얘기하는데 야 이거 진짜 그냥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이러한 뭐랄까 미래학자 이렇게 돼갖고 사람들의 그 이목을 받고 있는 이런 거예요. 뭐 분석은 틀린 분석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와갖고 그냥 뉴스 시간에 그 앵커하고 그냥 내 허즈밴드하고 내가 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정도로 지금 세상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세상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질병으로서의 심판 이렇게 그 동성애를 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몸속에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럼 못 고치죠. 그래서 동성애 때문에 많은 뭐 로마 제국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잉카 제국이라든지 이런 제국들이 동성애 때문에 망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의미의 심판도 있다. 자 네 번째 거는 뭐냐. 이런 코로나19 같은 게 이렇게 생기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천둥소리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둥소리. 그게 무슨 얘기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천둥소리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이와 같은 재앙도 있고 그 다음에 은혜의 행위로서의 그런 재앙 죽음도 있고 그 다음에 심판으로 주신 그런 것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천둥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편견 없이 한번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편견 없이. 그러면 성경에 홍수, 가뭄, 메뚜기 떼, 쓰나미 이런 거 혹은 전염병 이런 것과 같은 모든 자연재해는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천둥소리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많은 목사들이, 미국에 있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럼 그거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닌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편견 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이와 같은 자연재해, 전 세계 경제의 뭐 10%, 20%가 망가지면서 우리 일상생활이 완전히 마비가 됐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도 이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게 회개를 하라고 보내는, 인간에게 보내는 회개 촉구 사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이제 5절 말씀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바치는 그 희생물에 이제 섞은 거예요. 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했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6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600만 명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냐?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회개 촉구 천둥소리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고 18명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죽은 18명이 죽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바로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이 탄식한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천둥소리, 내성병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특별히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그걸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특히 중국 당국이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그 진원지도 거기고, 많은 교회들 지금 핍박하고 있고, 제가 최근, 파이퍼가 얘기한, 제가 최근 읽은 기사에 따르면, 이 중국 정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점점 더 가혹하게 대하고 있고, 억압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수도 있으니 특별히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런 말씀 이제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팟캐스트에서 그 싱가포르 그 남성 형제님에게 이제 전달해 준 내용이에요. 좀 연이어서 좀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팟캐스트를 하고 났는데 미국의 이 코로나 사태가 그냥 일파만파 계속 퍼져나가면서 뭐 하루에 2천 명씩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이게 급하구나 생각을 하고 이 파이퍼가 한 달 동안 모든 거 다 이제 그만두고 그래서 120쪽짜리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이걸 해갖고는 이거 지금 책 팔아갖고 뭐 돈 낸 기교를 때가 아니다 해서 어떻게 했냐. 다 PDF 파일 무료로 다 만들어준, 말 그대로 미디어 선교를 한 거예요.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마음대로 읽어도 좋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거를 이제 적어놨으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도 또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인가 해서 낭독을 해서 올렸어요. 좀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시는가 좀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이 책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신 하나님 1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2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다행히 한국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도 이 책을 번역을 해서 역시 무료로 볼 수 있게 PDF 파일로 또 전자책으로 볼 수 있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사이트에다가 우리 사랑침례교회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그거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 사이트를 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국말 책으로 PDF책으로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파이퍼 목사님은 지금은 이 세상이 견고하지 않음을 깊이 절감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최고인 줄 알고 뭐 100층 빌딩 짓고 뭐 인공지능화 한다 그러고 뭐 이러고 살았는데 이거 보니까 세상이 별거 아니구나. 이거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엄청난 게 그냥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겉보기에 든든했던 토대들이 온통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견고한 반석, 움직이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견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성경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전염병 대유행, 우리 미국말로는 팬데믹. 이거는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102년 전에 1918년에는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약 6천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그렇죠? 아침에 증상을 느끼고 저녁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침에 증상을 느끼고 저녁에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그때도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라 그랬는데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총탄을 맞아가고 죽은 그런 사례도 있다. 그 정도로 심각.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어가면 저 사람 마스크 쓰지 않아서 내가 죽었다고 해서 총을 쏴서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15년 전에 지금부터 15년 전 파이퍼 목사님이 전립선 안 진단을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살든지 죽든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진노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죄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립선 암에 걸려서 심지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다. 진노가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 전염병이 온 세상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거.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 된다는 거.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이 있지만 지금 무슨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두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 그래서 2부에는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준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그 이유가 뭐냐. 끔찍한 도덕적 현실이 아까 얘기했잖아. 나와갖고 공공연하겠네.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 남편이 그렇다고. 그래서 남자가 나와갖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신호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우리 삶을 다시 재정비하고 재정렬하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렇죠, 들고 나가서 해야 할 일, 영혼까지 이어지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전달하는 그 일, 이 위험 가운데서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또 이 일로 인해서 선교에 진전이 생기지 않겠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목사가 이렇게 나서성이나 적극적으로 책을 쓰고 세상에 알리고 하다 보니까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또 그냥 두지 않거든요. 마귀가. 그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예, 그 일이. 뭐 지난 4월에 이 다원주의 이것저것에 다 구원이 있다. 예수님 믿는 것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반기독교 단체 이름이 미군 종교 자유재단 MRFF 이렇게 돼 있는데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의 군목이 한국군이에요. 이름이 김 H 문이에요. H는 모르겠고 김 무슨 문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 군목인데 한국 사람 군목이에요. 아마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사람 군목인데 지금 평택에 와서 군목으로 일하시는데 아, 이 대령이 이메일로 기독교 서적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에게 그를 처벌해달라는 그러한 서한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메일로 기독교 서적을 배포했으니 국방장관께서 이 군목 이 대령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한국 평택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책이 누구 책이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까 얘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그 책이에요. 이 책을 PDF 파일로 주니까 다 받아갔고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군의 공식 메일을 이용해서 35명의 다른 군목들에게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35명의. 그랬더니 여기 그 MRFF 설립자인 와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존 파이퍼 목사의 책은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믿음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김대령이 35명 군목들에게 보냈는데 이 김대령의 메일을 받고 언짢해하는 22명의 군목들 상당수는 존 파이퍼 목사의 매우 보수적, 개혁적, 복음주의적 신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진 LGBT 성소수자 커뮤니티 소속이니까 군목에 35명 보냈는데 그중에 22명인가가 LGBT 커뮤니티 소속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군목들이 군대의 목사들이 LGBT, 레즈비언,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 게이,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이렇게 돼 있어서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성소수자. 이 군목들이 거기 소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거기다 이렇게 보냈더니 들고 일어나서 국방장관한테 이 군목, 이 대령을 좀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이제 파이퍼 목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desiringgod.org에 영상을 올리고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제 전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파이퍼 목사님이 로마서 5장 16절을 인용해서 사람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19를 주관하고 계시며 당신 자신의 뜻에 따라 이를 보내시기도 하고 종식시키기도 하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퍼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러한 관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관점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고발한 이 사람은 이걸 단순히 오해한 게 아니라 이런 인용구전에서 바른 견해들을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뭐예요? 그것들 자기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없다거나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있고 성경적으로는 맞는 건데 본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22명이 이 군목 LGBT 이 군목들하고 해서 그래갖고 국방장관한테 이렇게 처벌해달라고. 그래서 파이퍼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한 번도 동성애 행위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이들이 그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동성애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코로나19 여기 감염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전형적인 좌익이죠. 이게 좌익. 좌익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 27절에서 동성애 행위가 거기에 상응한 보응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때로 질병은 심판이 아닌 자비로운 깨우침으로서 회개와 화해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당신이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여러 개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이유, 보편적인 그런 질병, 은혜로서의 질병, 징계로서의 질병, 회개하라는 질병, 이렇게 많은데 그걸 하나로도 딱 해갖고 그렇게 내가 다 얘기한 걸 얘기하지 않고 하나만 딱 질병으로서의 질병이라 이것만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누가 들고 일어나냐. 구글이 들고 일어나갖고 또 유튜브 삭제, 파이퍼 목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거 한 거, 그리스도 그 2시간짜리 다 영상에서 올리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구글이 이제 삭제, 이렇게 이제 해서 또 다시 편지 쓰고 난 그런 적이 없다.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이제 해갖고 다시 복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세상이 사악한 그런 세상이 되어 있다는 거. 이제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정말 이거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지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말을 못하는데 누가 나서서 지금 말을 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 우리나라의 이 사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서 내려다보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형제님 어떻게 오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 뭐 정신 다 차리고 그리고 제대로 또 살아야죠. 예, 애국운동 이제 하시는 분인데 오셨어요. 그래서 아유 너무 아무것도 잘 안 돼 그래서 어려우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위로하더라. 목사님 아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국민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들고 외치고 고쳐달라고 그런 건데 기다려야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국민의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의 수준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죠. 이 영혼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도 제대로 교육하고 오늘 오후 같이 또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근현대사 강의 같은 걸 통해서 또 사람들 깨우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리기도 하고 또 아프다고 하니까 벌써 아침에 신유의 찬송이 또 올라가서 사람들 위로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고 이제 내일쯤에는 이제 제가 우리에게 아프신 분들도 명단을 써서 이렇게 보내주고 증상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한 번씩이라도 그 형제 자매님들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 병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고쳐지고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 아침 저녁으로 생각해 보면서 그 기도를 드리며 용감하게 씩씩하게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죽는다 해도 뭐 저도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죽는다 해도 여기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냐.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음에 코로나19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뒤에다가 코로나19도 포함해서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거기다 하나 대입을 하고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믿는 자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늘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저 개선문을 통과하고 들어온 저 장군들 저 정복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자들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 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코로나19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걸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이렇게 손잡고 거기다 코로나19 하나씩 집어넣으시고 예, 그러고서 오늘도 한번 읽으시고 내일도 읽으시고 같이 기도하며 승리함에 사는 그래서 우리 파이퍼 목사님의 표현대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늘 기뻐하며 좋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늘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사랑집 내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